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특수부대가 오늘 모술 동부 지역을 공격하면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고그잘리 마을 외곽의 ISIL 진지에 폭격과 전차, 자동소총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도 계속됐습니다. ISIL은 이에 대전차 유도미사일과 소화기로 대응했습니다. 이라크군이 고그잘리 마을 진입에 성공하면 ISIL이 모술을 장악한 지 2년 만에 이곳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고그잘리 인근 바즈와야 마을에서도 폭격으로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ISIL은 모술에 대한 항공 관측을 방해하기 위해 검은 연기를 내뿜는 특수화기들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군은 모술 시내에 3천에서 5천 명, 그리고 시 외곽의 방어망에는 1,500명에서 2,500명의 ISIL 전사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에서 공동 순찰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오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한 공동 순찰이 영내 평화와 안정,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숍 장관은 또 지난주 자카르타에서 리아 미자르드 리아쿠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양국 간 공동순찰은 국제법에 맞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다음 주 호주를 국빈 방문해 호주 의회에서 연설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 남부 주하이시 에어쇼에서 오늘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J-20 전투기 두 대는 오늘 에어쇼 개막식에서 잠깐 비행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인근 주차장 경보 차량들이 울릴 정도의 굉음을 내는 등 위력을 과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J-20 전투기는 중국의 두 번째 스텔스 전투기로 주하이 에어쇼에서는 2년 전에도 J-31 전투기가 일반에 공개됐었습니다. J-31 전투기는 세계 무기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의 F-22 랩터와 닮은 J-20 스텔스 전투기는 해외로 수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는 반정부 성향 언론에 대한 터키 당국의 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은 터키 정부가 법률과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특히 어려운 시기에 다양한 의견 표출을 허용함으로써 더욱 강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의 정부는 과거에 비해 반대 언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지난 주말 반정부 성향 언론 매체 쿠무리엣의 무앗 사분쿠 편집장 등을 체포하고 10여 개 언론사를 폐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필리핀에 대한 공격용 소총 판매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 상원이 필리핀 당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벤 카딘 의원은 국무부에 미국이 공격용 소총 2만 7천 정을 필리핀에 판매하는 계획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마약 단속을 이유로 수천 명을 비사법적으로 사살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관계는 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반미 강경 발언들로 인해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이메일 사건 조사 재개와 관련해 연방수사국 FBI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지난주 클린턴 이메일 사건에 대한 조사 재개를 전격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혐의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제 오하이오주 유세에서 FBI의 이메일 조사 재개 결정을 거듭 비난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이날 미시건주 유세에서 FBI가 큰 결단을 내렸다며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다음으로 좋아한다는 할로윈데이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갖가지 재미있는 분장을 하고 즐기는 날인데요. 미국을 이끄는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 내외도 백악관에서 초등학생들과 또 군인 가족 등 4천여 명을 초대해서 즐거운 할로윈 축제를 즐겼는데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오바마 대통령으로 분장하거나 또는 교황,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절름발이 오리 분장을 하고 나타나서 모두가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할로윈 축제가 이렇게 웃고 즐기기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의미 있는 도움과 함께 나눔도 이루어집니다. 할로윈 때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나눠주는 전통이 있는 만큼 그동안 사탕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거나 또는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때문에 한 단체가 이 사탕을 모아서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파병 군인들에게 보내는 기부 행사를 펼치고 있는데요. 할로윈이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는 축제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함을 나눌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1월 2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황해도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신의주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에서 영상 8도, 함흥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끝으로 청진은 0도에서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보이존의 노래입니다. 매일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Every day I love you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 국민당의 홍슈주 주석이 오늘 베이징에서 만나서 국공회담을 열었습니다. 시 주석은 타이완 독립을 불용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고요. 홍 주석은 타이완의 야당으로서 양안 간 소통을 재개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이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해온 쿠릴열도, 이른바 북방영토 4개 섬 가운데 2개를 일본 측에 반환하는 쪽으로 러시아와 일본 양측이 타협할 여지에 대해서 러시아 상원의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캐나다가 2100년까지 인구를 3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잡고 내년 이민 수용 목표를 30만 명까지 높여잡았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의 야당 지도자가 만났군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홍슈주 타이완 국민당 주석이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양안이 공식 인정한 구의공식을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고요. 이에 대해서 홍 주석은 근래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양안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야당으로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이 시 주석이 타이완의 국민당 주석에게 강조한 하나의 중국 원칙은 뭔지, 또 구의 공식은 어떤 건지 좀 살펴보죠.
네, 2차 대전 이후에 장제스 주석이 이끌던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해서 중국 본토를 차지한 마오쩌둥 주석의 공산당은 타이완 섬으로 이동해서 설립한 국민당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은 하나다라는 원칙을 내세워서 해당 지역을 중국의 영토로 간주해왔습니다. 반면 타이완 당국은 일변일국주의를 내세워서 양안에 하나씩 독립국가가 존재한다는 이론을 펼쳐왔고요. 이에 따라서 1970년대에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기 전까지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본토의 중공, 타이완의 자유중국 두 나라를 인정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뒤에 국제사회가 잇따라서 본토의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국민당이 이끄는 타이완 당국은 이 일변일국주의를 접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는 타협을 했습니다. 이게 1992년 양안회담에서 나온 구의공식인데요.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하되 국제사회에서는 타이완이 중화민국이라는 독자적인 명칭을 내세워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타이완 정부를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국민당이 지난 5월 정권을 야당에게 빼앗겼습니다. 타이완을 중국에서 독립시키자고 주장해온 민진당의 차이잉원 주석이 총통선거에서 이긴 겁니다. 차이 총통은 취임 이후 이 구의공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 자체도 줄곧 부정해왔습니다. 차이 총통은 지난 7월 미국 신문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타이완은 스스로 하나의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정부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이 오늘 야당 지도자를 만나서 진지 대화를 진행한 것은 차이 총통이 이끄는 타이완 당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현재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는 앞으로 타이완의 야당인 국민당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공회담에서 양측은 차이잉원 정권 출범 이후 악화된 양안 관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이 반중국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차이 총통 대신 야당 지도자인 홍슈주 국민당 주석을 타이완의 공식 대화 상대로 택한 것으로 현재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홍 주석도 대표도 오늘 회담에서 공식 경로가 막힌 양안 간 소통을 재개하는 역할을 맡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타이완 국민당 간의 공동 행사도 예정이 돼 있다고요?
네. 내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타이완 국민당이 공동 주최하는 국공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 국공 포럼에서는 양측의 주요 당국자들이 만나서 대화를 진행하는데요. 양측은 이 국공 포럼을 확대 개편해서 공식적으로 단절된 양안의 대화 창구로 활용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공산당 정부와 타이완의 야당인 국민당 간의 관계가 더욱더 강화될 조짐이다. 이런 소식을 살펴봤고요.
네.
중국 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인사가 정년 퇴임을 피해갈 전망이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왕치산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내년 당 지도부 인사 이후에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왕 서기는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반부패 개혁 작업의 실무를 앞장서서 이끄는 인물인데요. 67세에는 새로운 공직에 임명될 수 있고 68세에는 은퇴해야 한다는 중국 공산당 고위직 인사 불문율인 7상8하 원칙에 따라서 내년 당대회에서 퇴진이 예정됐었습니다. 올해 68세인 왕서기가 내년에 69세가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얼마 전 시진핑 국가주석을 핵심 지도자로 추대하고 막을 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육중전회가 이 칠상팔하 원칙을 철폐해서 왕서기를 비롯한 시주석 측근인사들의 자리를 보존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번에 실제로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중전회에서 이 칠상팔하 원칙을 철폐하기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육중전회 회의문건 기초조로 참여한 덕마오성 당 중앙판공청 부조장은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왕치산 서기에게 내년 인사개편에서 연령 제한의 예외가 적용될지에 대한 질문에 융통성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당은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하기 마련이라면서 이제 특정한 나이 제한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자, 이번 그 결정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칠상팔하 원칙이 사라지면 시주석이 69세가 되는 2022년 제20차 당대회 이후에도 총서기직을 유지해서 중국의 최고 권력자로 남을 수 있게 된다고 중국어권 매체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서방 매체들도 시주석이 덩샤오핑 사후 정착한 중국 최고 지도자의 10년 집권 원칙, 다시 말해서 당 총서기 임기 5년을 한 차례만 연임하는 묵계를 깨고 임기 연장에 나설 가능성을 꾸준히 전망해왔습니다.
네, 지구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 러시아 상원의장이 관련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오는 12월로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나흘 일정으로 일본에 머물고 있는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러일 평화조약 체결 후 쿠릴 4개섬, 이른바 북방 영토 처리와 관련해서 시코탄과 하보마이 등 2개 섬을 일본에 돌려주기로 한 지난 1956년 옛 소련과 일본의 공동선언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오늘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인터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니혼게이자의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 4개 섬과 관련해 2차 대전의 승전 결과로 러시아 땅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개 섬 반환을 언급한 1956년 공동선언에 대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국제법상 근거가 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서 타협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러시아 상원 의장의 발언 내용을 두고 일본 언론과 러시아 언론 사이의 보도 내용이 엇갈리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최초 보도한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물론이고 이를 받아서 전한 일본 언론들은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2개 섬 반환을 규정한 1956년 협정을 강조하고 이어서 타협할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서 러시아가 북방 영토 4개 섬 가운데 2개를 일본 측에 돌려줄 의사를 밝혔다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푸틴 대통령의 방일 때 이 같은 타협안을 바탕으로 양국이 2차 대전을 공식 마무리하는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러시아 언론은 초점이 다릅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는 오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 인터뷰에 초반부를 강조하면서 쿠릴 4개의 섬은 2차 대전 이후 러시아의 고유 영토가 됐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나라 사이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캄차카반도와 일본 열도 북쪽 끝 사이에 있는 섬들을 놓고 두 나라가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왔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쿠릴 열도 분쟁, 일본에서는 북방 영토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 쿠릴 열도 중에서 지리적으로 일본 쪽에 가까운 네 개 섬, 이투룹, 쿠나시루, 시코탄, 하보마이 등을 2차 대전 이후에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지만 일본이 꾸준히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일본과 러시아 두 나라는 2차 대전 종전 후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아직까지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소식인데요. 캐나다가 이민 문호를 크게 넓힌다는 소식이네요.
네, 캐나다 정부가 오는 2100년까지 인구를 3배로 늘린다는 계획에 따라서 매년 이민 수용 목표를 높여잡고 내년에는 이 숫자가 3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존 맥컬럼 캐나다 이민 장관이 어제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캐나다의 연 이민 수용 목표는 26만 명이었고요. 올해 수용자 수 는 쥐스탱 트리도 총리가 시리아 난민 3만 명을 받아들이는 행정명령을 단행한 데 따라서 30만 명 수준에 달했습니다.
네. 자, 캐나다 정부가 이민을 이렇게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입니다. 캐나다는 최근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전체 인구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는 게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전체 인구도 감소 추세입니다. 당초 캐나다 경제성장위원회는 이민 수용 규모를 연간 45만 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이민 장관 측에 권고했지만 맥컬럼 장관은 그럴 경우에 캐나다 시민의 실업률이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등의 문제 때문에 당장 내년에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30만 명을 목표치로 제시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캐나다로 이민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예, 근로 인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이민 수용 확대 취지에 따라서 내년 목표치인 30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만 2,500명은 숙련 노동자와 가사 도우미 또 소규모 투자 사업가 등 경제 이민에 할당됐습니다. 이어서 캐나다 시민권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이민이 8만 4천 명이고요. 나머지 4만여 명은 난민들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이민으로 채워집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 연방수사국 FBI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이메일과 관련해 이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가능한 빨리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이를 비롯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요. 경제 소식으로 미국 제조업체 제네럴 일렉트릭 GE의 석유 부문이 유전 서비스 업체 베이커 휴스와 합병한다고 발표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콩 패치가 땅콩 알레르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살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 초기부터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괴롭혀왔던 이메일 문제가 역시 이번 대선의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 차례의 토론회에서 승리하면서 이 무난히 승리를 거머쥘 것처럼 보였던 클린턴 후보의 대선 과도에 이 먹구름이 끼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문제를 재수사한다고 연방의회에 밝힌 건데요. 연방 법무부는 가능한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FBI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재수사 소식만 알려졌지 사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네. 새로 발견된 이메일이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계정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혹은 아닌지도 아직 확실치 않죠?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FBI는 클린턴 후보의 최측근 보좌관인 후마 에버딘 씨의 이 남편의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발견했는데요. 현재 별거 중인 이 앤서니 위너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이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메일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 이메일 수가 수천 개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 코미 국장은 이들 이메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수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현재 이 코미 FBI 국장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세한 정보도 없이 이 재수사 방침만 의회에 알린 것, 연방관리로서 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클린턴 후보 측은 이 시기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즉각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코미 국장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어제 중서부 오하이오주 유세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이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은 실수였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FBI가 자신의 보좌관의 이메일까지 조사한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들여다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am sure they will reach the same conclusion they did when they looked at my emails for the last year. There is
네, 지난해 이메일을 조사했을 때와 마찬가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 클린턴 후보가 말했는데요.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코미 국장이 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치법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1939년에 제정된 해치법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자,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등 이 법무부의 고위 관리들이 코미 국장에게 재수사 사실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권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코미 국장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요. 코미 국장은 나중에 이 재수사 사실이 새어나갈 경우 문제가 더 커질 것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뿐만이 아니고요. 현재 이 공화당 인사들 가운데서도 코미 국장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백악관 윤리 담당 법률 고문을 지냈던 리차드 페인터 미네소타 대학교 교수가 연방조사기관인 OSC와 공직자 윤리국에 이 코미 국장을 고발했습니다. 페인터 교수는 코미 국장이 해치법을 어겼다면서 이 FBI가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네. 자, 반면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은 이번 사태를 반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FBI가 큰 결단을 내렸다며 찬사를 보냈고요.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클린턴 후보가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클린턴 후보가 의회와 FBI에 거짓말을 했고 3만 3천 건에 달하는 이메일을 삭제했다는 건데요. 어제 중서부 미시간주 유세에서 트럼프 후보가 한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Hillary is the one who broke the law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We can be sure that what is in those emails.
네, 여러 차례 법을 어긴 사람은 바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라는 건데요. 이번에 발견된 이메일에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곧 그 내용을 알게 될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말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백악관은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코미 국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행동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ll neither defend nor criticize what Director Comey
네, 코미 FBI 국장을 옹호하지도 비판하지도 않겠다고 이 어니스트 대변인이 말했는데요. 코미 국장은 진실하고 원칙을 따르는 훌륭한 성품의 사람이라면서 현재 힘든 상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원래 공화당원이었던 코미 국장을 지난 2013년에 FBI 국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두 후보의 지지율 상황을 살펴보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여론조사 기관별로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스와 이 입소스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44% 대 39%, 5%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메일 재수사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는 6%포인트 차이로 이 클린턴 후보가 앞섰었는데 그보다 약간 이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이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수치를 보면요. 지난 금요일 이 FBI의 재수사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는 클린턴 후보가 평균 4.6%포인트 앞섰는데 어제는 평균 2.5%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네럴 일렉트릭, GE라면 미국의 유명한 제조업체를 말하는데요. 이 GE가 대규모 합병을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네럴 일렉트릭 GE가 어제 이 석유가스 부문을 유전 서비스 업체 베이커 휴스와 합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이 한 해 수익이 32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규모의 거대 유전 서비스 업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 부문 규모 면에서 1위는 슐렌버거인데요. 이 앞으로 이 GE와 베이커 휴스와의 합병한 회사 그리고 이 슐렌버거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네. 자, 제네럴 일렉트릭 하면 보통 세탁기나 뭐 TV 같은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유전 설비도 생산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분야 세계 1위인데요. 유전 탐사와 석유 생산에 사용되는 유정 폭발 방지기, 펌프, 압축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GE는 최근에 들어서 이 데이터 처리 분야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GE와 합병을 하게 되는 베이커 휴스 어떤 회사입니까?
네, 이 수평 시추 기법으로 잘 알려진 회사인데요. 이 수평 시추 기법은 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셰일가스 시추에 사용되는 거죠. 이 퇴적암 지층인 셰일층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가스를 화학물질을 섞은 물로 이 강력한 수압으로 파쇄를 해서 시추하는 기법을 이 수평 시추 기법이라고 합니다. 제프 임멜트 GE 최고 경영자는 이번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이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합병 소식에 대한 반응들은 어떤가요?
네, 어제 이 베이커 휴스의 주가는 거의 3%가량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합병 방식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 주주 증권 투자가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GE는 새로 합병된 회사의 지분 62.5%를 갖게 됩니다. 두 회사는 내년 중반경에 이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분석가들은 이 두 회사 사업에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이 규제 당국이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레르기입니다. 외부 자극에 대해서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 불쾌한 증상들을 동반하는 것이 바로 알레르기인데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알레르기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알레르기를 치료할 수 있는 독특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번에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알레르기 중에서도 이 특히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내 땅콩 알레르기 환자는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 땅콩 알레르기나 다른 알레르기가 심하면 뭐 기도가 막혀서 이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콩 알레르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땅콩 패치로 임상 연구를 해본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땅콩 패치로 치료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땅콩 단백질을 포함한 이 작은 천조각 같은 거를 환자의 피부에 붙여서 치료하는 건데요. 이 실험을 주도한 미 국립 알레르기 감염질환 연구소의 이 마셜 플라우트 박사는 이번 연구를 위해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4살에서 25살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 74명을 대상으로 매일 땅콩 패치를 팔과 어깨 뼈 쪽에 이렇게 붙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어떤 아이는 땅콩 단백질 250 마이크로그램의 패치, 또 다른 아이는 100 마이크로그램이 담긴 패치를, 또 어떤 아이는 또 플라시보 패치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치료제라고 이렇게 속여서 말은 하지만 약효는 없는 이 가짜 패치를 붙여줘 봤다고 하는데요. 1년 후에 비교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땅콩을 알레르기 없이 받아들이는 비율이 이 처음 실험에 시작했을 때보다도 이 최소한 10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땅콩 패치에 묻어있는 땅콩 단백질의 양이 서로 달랐다는 건데 거기에 따른 차이는 없었습니까?
네, 좀 있었습니다. 이 많은 양의 단백질 패치를 붙인 이 아이의 48%, 이 적은 양의 패치를 붙인 아이는 46%에게서 이 알레르기 반응이 개선됐는데요. 플라시보 패치를 붙인 아이들에게서는 12%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른 차이를 보면 4살에서 11살 사이의 아이들에게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났고요. 또 12살이 넘으면 효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자, 땅콩 알레르기 환자들로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치료제가 그럼 바로 시중에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직 실험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30개월까지 이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구진은 아이들이 장기간 패치를 붙일 경우 효과를 더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레전드의 노래입니다. Someday, 어느 날이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As days go by and fade to night, I still question why you left. I wonder how it didn't work out, but now you're gone and memories all I have for now. But no, it's not over. We'll get older, we'll get over. We'll live to see the day that I hope for come back to me. I still
somehow and our some way for all we know may come tomorrow, but for today my eyes are open, my arms are raised for your embrace, my hands are here to mend what is broken, to feel again the warmth of your face. I believe there is more to life. More than life itself, I believe I can change your mind. Revive what is dying inside.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선거전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언론 매체, 그러니까 미디어가 선거를 주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디어 선거전도 아주 뜨거운데요. 오늘은 미국의 대선과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he tension was evident from the start as the candidates dispensed with the traditional
election day could mean trouble here in Pennsylvania. Donald Trump has said it.
Revelations from WikiLeaks about Clinton's paid speeches to Wall Street.
대선을 코앞에 둔 현재 미국 언론에서는 대선 관련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문 방송 기자들이 후보들을 따라다니며 대통령 후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도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관련된 보도도 예외가 아니지요. 미국 기자협회의 토마스 버 회장은 특히 대선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앞둔 순간에 언론인의 역할은 더 강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s doing the critical, vital role a journalist has to have in a democracy.
민주주의에서 기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건데요. 버 회장은 그러면서 특히 대선을 앞둔 경우 기자들은 후보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국민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자가 이렇게 결정권자의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연구소의 톰 로젠타일 소장의 설명을 들어보죠.
What we need of our journalists to be an observer on behalf of other citizens.
기자의 역할은 현장에 있지 못하는 국민들을 대신한 관찰자로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동기를 밝히는 일을 해야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할 사람은 바로 유권자라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바로 이런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특히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언론이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 편에 서서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돕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언론이 의도적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바꿀 힘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여론과 이 여론을 만들어내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유권자와 거리 좁힌 라디오 시대.
1920년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미디어인 라디오가 미국 가정에 보급됐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타고 미 전역 구석구석 퍼져나가면서 유권자들과 훨씬 밀접한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사람들은 이때부터 선동가 같은 정치인보다는 이웃집 아저씨같이 부근하게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을 선호하게 됩니다. 라디오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바로 노변 담화로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My friends, I have recently returned from extensive journeys.
화로가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듯 격이 없는 말투로 진행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변 담화는 라디오의 막강한 파급력에 힘입어 큰 인기를 끌었지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4선에 성공했습니다.
외모도 중요해진 텔레비전 시대.
그리고 1960년대는 텔레비전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목소리만 들었던 유권자들은 이제 TV를 통해 후보들의 생김새와 행동까지 다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때부터는 후보자의 이미지, 즉 인상이 모든 걸 좌우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정치인이지만 연예인 같은 면모가 필요하게 된 건데요. TV 시대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으로 젊은 정치 신인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방영된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를 통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닉슨 대통령을 누르고 35대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이후 영화배우 출신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좋은 풍채와 언변을 자랑했던 빌 클린턴 대통령도 TV 시대가 낳은 대통령으로 꼽힙니다.
실시간 소통하는 소셜미디어 시대.
지난해 4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I'm getting ready to do something too. I'm running for president.
클린턴 전 장관은 이 중대한 사안을 기자회견이나 성명이 아닌 한편의 동영상에 담아 인터넷에 올렸지요. 사람들은 이제 손 안에 스마트폰을 통해 연속극을 보듯 대선 후보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고요. 후보들이 실수라도 하게 되면 소셜미디어를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아는 대선 후보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공약은 물론이고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까지도 트위터라고 하는 인터넷 단문 사이트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유권자들은 이제 후보들의 전반적인 이미지보다는 트럼프 후보 같은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후보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미디어를 통한 선거 운동.
이제는 선거 운동의 많은 부분이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많은 돈을 들여 TV에 광고를 내보내기도 하지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다양한 선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각 후보는 공식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책을 알리고 유권자들의 후원금을 받기도 하지요. 또한 선거철이 되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명인들이 인터넷에 지원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미디어의 발달은 미국의 대선 문화를 크게 바꿔놓았고 이런 미디어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대선과 미디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reak a leg입니다. You probably have heard someone say break a leg, break a leg. 오늘의 영어 표현은 break a leg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m so nervous. Tonight is the first night of the play.
Is it? Well, go out there and break a leg.
Sophie는 Megan에게 I'm so nervous. I'm so nervous. 나 정말 긴장돼. Tonight, 오늘 밤이 is the first night of the play. 첫 번째로 하는 공연이야. Tonight is the first night of the play 라고 하더라고요. 소피가 오늘 밤에 하는 공연은 첫 번째로 하는 공연 first night of the play 이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메이건은 is it? 정말? Well, go out there and break a leg. 걱정하지 마. 그 무대에 올라가서 멋지게 잘해봐. 행운을 빌어. Well, Go out there and break a leg 라고 했습니다.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Well, go out there and break a leg.
오늘의 영어 표현은 break a leg. Break a leg입니다. Break. B-R-E-A-K. Break는 깨다, 부서지다 라는 뜻이고 leg. L-E-G. G, leg는 다리라는 뜻이죠. Break a leg. 말 그대로 하면 다리를 부러뜨리다 라는 말인데요. Theater people said that if they wished each other something bad, good might happen. 그래서 break a leg. Break a leg은 good luck 또는 do well. 상대방을 격려하다, 행운을 빌다 또는 응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Break a leg is a very well-known idiom in theater, which means good luck. It is typically said to actors and musicians before they go on stage to perform. So when you hear break a leg, it really means good luck, do well. They break a leg. 상대방을 격려하다, 행운을 빌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I'm so nervous. Tonight is the first night of the play.
Is it? Well, go out there and break a leg.
네, 오늘의 영어 표현, break a leg. Break a leg. To wish somebody good luck. 상대방을 격려하다 또는 상대방에게 행운을 빌다. Break a leg. Keep on practicing and try using this phrase, break a leg with your friends.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세비지 가든이 부른 I Know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think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00년 11월 1일 오늘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이 개관됩니다. 10년 전 미국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미국 연방정부의 중심지를 워싱턴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어 도시설계사인 피에르 랑팡의 조언으로 대통령 관저는 워싱턴의 펜실베니아 에비뉴에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이후 1792년 10월 첫 주춧돌이 놓여진 이래 8여년에 걸친 공사 끝에 마침내 1800년 오늘 그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 관저의 첫 주인은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 대통령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가 개관되기 바로 한 해 전에 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관저는 이후 1814년 대형 전쟁으로 손실된 건물을 다시 지을 때 바깥 벽을 하얗게 칠하면서 백악관, 즉 화이트하우스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1901년 제26대 루스벨트 대통령 때 정식 명칭이 됩니다.
I never forget that I live in a house owned by all the American people.
You know, down the hall and up the stairs from this office.
백악관은 현재 2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2명의 미국 대통령이 이 백악관에서 살았습니다. 1952년 11월 1일 오늘 태평양에 위치한 애니위토 관조의 한 무인도에서 괭은과 함께 높이 37km에 달하는 대형 버섯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초로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소련이 자체적으로 핵무기 실험을 시작하자 두 해 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수소폭탄 개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최초의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했던 물리학자 에드워드 텔러를 중심으로 수소폭탄 폭발 계획 작전명 마이크에 착수했고 1952년 오늘 드디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날 폭발된 수소폭탄은 0.4메가톤의 핵출력을 지닌 것으로 이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750배 정도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미국 원자력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실험 성공을 신중하게 보고하며 미국은 앞으로 자유세계의 보호를 위해 이 거대한 에너지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